오늘부터는 에스더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베푼 잔치에 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그 잔치 때문에 벌어지는 왕후의 폐위 사건입니다.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저자는 왕후 폐위 사건의 배경이 되는 왕의 잔치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에스더서 1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 수단 북부에 이르는 여러 나라들을 합친 정도라고 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베푼 두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베푼 잔치입니다. 저자는 이 잔치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위대함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의 잔치가 끝난 후에는 왕궁 정원에서 7일간의 잔치가 또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도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의자가 금,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잔들도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또한 어주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9절에서는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장 본문에서의 갈등은 12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왕의 두 번째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았던 와스웨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왕의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가 이 어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격노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과시욕입니다. 왕후를 부른 목적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그이 과시욕을 채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왕후의 태도에 대해서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왕후의 직위를 빼앗기에 이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왕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조언을 듣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장면이 해악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대해 보였던 왕의 모습과 당대 최고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독자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독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자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 책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 즉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인 주전 40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을 그 시점이나 아니면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 오래지 않은 시기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인물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유다는 결국 예언대로 바벨론 왕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후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새롭게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정착하게 된 이방 땅에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민족 구원의 기쁨을 후대에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풍자나 해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일장을 다시 읽어보면 저자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왕은 스스로 위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독자들이나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은 그 위엄을 느끼지 못합니다. 큰 영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그의 판단은 결코 왕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제국의 왕과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장에서 10장까지 에스더 전체에서는 어디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자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 1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의 한계, 그 불완전함, 인간의 어리석음과 함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 모두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배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약속 안에서 누리던 그 생명을 오늘날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기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유대인들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 1장만 보면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지위가 높지 못하고 형편상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는 것,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부요함과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6개월 이상 잔치를 벌입니다. 그가 또한 왕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왕후의 아리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며 모든 이들이 그 위대함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결코 그가 위대하지 않음을 폐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절대 권력을 가진 듯 하지만 결국 그는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서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모든 지방의 고위 관리들이 왕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후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돈이 얼마만 있으면,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인맥이 부족해서,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나는 외모 때문에 안 돼, 내 스펙 때문에 안 돼 하며 꿈조차 버거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힘써 알아가며 계속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림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